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이 모든 게 KBS 오디오북 덕분입니다.
카프카의 편지 약혼녀 펠리체 바오어에게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사랑을 얻기 위한 그 어떤 통화 속의 싸움도 내 안에 그대를 얻기 위해 내가 겪은 싸움보다 더 격렬하고 더 절실하지는 못합니다. 처음부터 언제나 새롭게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1912년 첫 번째 노동자재해보험공사의 편지지 소인 프라하 1912년 9월 20일 존경하는 아가씨, 혹시라도 그대가 저에 대한 아무런 기억도 떠올리지 못할지 모르기에 다시 한번 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프란츠 카프카이며 프라하의 브로트 지점장 댁에서 처음으로 뵙고 인사했던 남자입니다. 저는 그때 탈리아 여행의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식탁 너머로 건네주었지요. 그러고는 지금 타자를 치는 이 손으로 그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년에 저의 팔레스티나 여행에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확신시켜주던 만일 그대가 아직도 이 여행을 하고 싶다면 그대는 그때 일시적인 기분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저 역시 일시적인 기분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 여행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일일 뿐더러 꼭 그래야 합니다. 팔레스티나 여행을 하기엔 너무나도 짧은 우리의 휴가 시간을 1분 1초라도 아껴야 하니까요. 더불어 가능한 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서로의 의견이 일치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고 또 지금 막 제가 한 말에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편지를 쓸 때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못합니다. 만일 저에게 타자기가 없었다면 사정은 분명 지금보다 더 나빴을 것입니다. 설사 편지를 쓸 기분이 아니더라도 타자를 할 수 있는 손가락 끝은 여전히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보답으로 답장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긴장감과 함께 답장을 기대하긴 하겠지만 답장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편지가 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타자기에 새 종이를 끼워 넣으면서 어쩌면 실제 내 모습보다 더 까다롭게 제 자신을 묘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실수를 한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제가 6시간을 근무한 뒤에 그것도 별로 익숙지도 않은 타자기로 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러나 타자기로 편지를 쓸 때 유일한 단점은 이야기의 맥락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를 여행의 동반자로, 안내자로, 거추장스런 침으로, 권위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는 무엇으로든 저를 동반하는 일에 반대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실제적인 반대말입니다. 또 저를 편지 왕래의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그것이 문제지만 처음부터 저와의 편지 왕래를 단호히 반대하지 마시고 저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가 프란츠 카프카 올림 프라하 포릭체 두 번째 노동자 재해보험공사의 편지지 수인 프라하 1912년 9월 28일 존경하는 아가씨, 편지를 타자기로 쓰지 않아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쓸 말은 너무 많은데 타자기는 저 밖 복도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 편지는 절박한 듯합니다. 이곳 보헤미아는 오늘 휴일입니다. 엄밀히 말해 위의 사과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요. 타자기로는 제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쓸 수 없습니다. 날씨는 청명하고 따뜻하며 창문은 열려 있습니다. 제 창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콧노래를 부르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가지러 온 것이 아니라면 제가 왜 휴일에 사무실에 왔겠습니까? 어떻게 주소를 얻었냐고요? 그게 막상 그대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아니겠지요. 저는 주소를 알기 위해 구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주식회사 이름을 얻어들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호수 없이 그대 아파트 주소를 그리고 나선 호수까지 얻었습니다. 이제는 만족하지만 곧바로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소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주소가 틀리지나 않나 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키르이가 누구입니까? 편지를 부정확한 주소로 보내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습니다. 편지가 아니라 단식일 뿐입니다. 나중에 당신이 사는 거리에 임마누엘 교회 키르이가 있는 것을 알고 나서야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주소에 방위 표시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베를린의 주소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당신의 집이 북쪽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는 지역은 아닌 것 같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주소에 대한 걱정은 제쳐놓고라도 프라하에서는 당신이 20번째 사는지 30번째 사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의 비탄의 편지는 미처 쓰여지기도 전에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요. 이제 우리 사이의 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문의 손잡이를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해도요. 제가 어떤 기분인지 아십니까, 아가씨? 신경 과민 증상이 비처럼 끊임없이 내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한순간 하고 싶었던 일이 다음 순간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막 계단에 올라서도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저의 기분이 어떨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확신, 아니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전까지 제 안에 수많은 불안들을 쌓아야만 합니다. 첫 번째 편지를 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과장하지 않고 열흘 밤이나 보내야 했는지요. 지금 제가 괴로워하는 것은 예전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것을 나중에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억력은 형편없습니다. 제 기억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도 잠시 전에 생각해내고 외웠던 짧은 문장을 정확히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각 문장의 내부엔 기록하기 전에 미결정인 채 남아있는 과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문장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으면 파편밖에 보이지 않으며 그 파편들을 꿰뚫어 볼 수도 없으며 그 넘어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나의 우유부단함이 허락한다면 펜을 던져버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편지를 써야겠다고 전혀 결심한 적이 없기 때문이며 그러한 심사숙고야말로 글쓰기를 멈추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당신에 대해 생각한 것을 글로 적기 위해 침대에서 나와 서 있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러나 바로 침대로 되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의 두 번째 괴로움인데 어리석은 불안감을 질책했기 때문이며 머릿속에 그토록 명료하게 떠오른 생각이라면 아침에 정확히 기억해내어 종이 위에 기록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는 늘 그러한 판단이 앞섭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편지를 끝낼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써야 할 많은 것을 쓰는 대신에 이전 편지에 대해 떠들고 있군요. 왜 첫 번째 편지가 저에게 그토록 중요한지 이해해 주십시오. 그 편지에 대한 답으로 당신이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편지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편지는 저를 무한히 기쁘게 해주었으며 지금 저는 그 편지를 가지고 있음을 느끼기 위해 편지 위에 손을 얹어놓았습니다. 곧 다시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편지를 쓰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한 사람은 그 편지를 읽을 것입니다. 그저 저에게 작은 일기를 써 보내주십시오. 일기는 편집에 노력이 덜 들지만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당신만을 위해 쓰는 일기보다는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정말로 저는 당신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이 몇 시에 사무실에 도착하는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사무실의 창으로 무엇이 보이는지, 사무실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친구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당신에게 선물을 하는지, 누가 당신에게 사탕을 선물해 당신의 건강을 망치려 하는지 등등. 그 밖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존재들과 가능성들에 대해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티나 여행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에, 아마도 다음에 봄이나 가을은 틀림없이. 막스의 오페레타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막스는 이탈리아에 있거든요. 그러나 곧 당신의 독일에 엄청난 문학 영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마침내 저의 작은 책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다지 훌륭한 작품들은 아닙니다. 나은 작품들을 써야 합니다. 이 진실의 말과 함께 안녕히 계십시오. 그대 프란츠 카프카.
어? 자기야!
KBS 오디오북.
세 번째. 1912년 10월 13일. 존경하는 아가씨, 보름 전 오전 10시에 당신의 첫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자리에 앉아 당신에게 큰 용지로 네 쪽이나 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편지 쓴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 내내 더없이 큰 기쁨을 누렸거든요. 단지 한탄스러운 것은 막상 편지를 다 쓰고 보니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겨우 시작하다 말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쓰지 못한 말들이 온종일 제 마음에 가득 차 저를 불안하게 하였지만 곧 당신의 답장에 대한 기대로 바뀌었고 이 기대감은 서서히 사그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 편지에 당신을 혼란케 할 어리석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제 글쓰기 방식도 그러했을 수 있지만 제 말들 뒤에 숨어있는 좋은 의도를 당신이 놓쳤을 리는 만무합니다. 편지가 분실되었나요? 허나 제가 편지를 얼마나 열의를 다해 붙였는데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당신의 편지가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아무 설명도 찾지 못한 채 불안한 예상 속에서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한 어떻게 분실될 수 있습니까? 혹시 탐탁지 않은 팔레스티나 여행 때문에 제 편지가 당신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이 정말로 가족 내에서 그것도 하필이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제 계산대로라면 그 편지는 일요일 오전에 도착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아프다는 가능성만 남는군요. 그러나 그 가능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대는 분명 건강하고 쾌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추론은 다 틀렸고 저는 이 편지를 답장에 대한 희망보다는 제 자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씁니다. 만일 제가 이 편지를 그대의 집에 배달하는 임마누엘 키리거리의 우편집배원이라면 놀란 당신의 가족들 중 그 누구도 나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모든 방들을 지나 곧장 당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가 손 위에 편지를 놓아줄 텐데요.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문 앞에서 한없이 내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모든 긴장을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오래오래 즐기며 배를 누르고 서 있을 텐데요. 당신의 프란츠 카프카, 프라 포릭첼.